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8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중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이에 중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점자 성도님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점자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의를 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바나바를 먼저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더 지도자급에 있었다. 담임 목사로 있었죠. 그리고 사울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사울로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안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울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먼저 성령께서 그의 이름을 사울로 언급을 하는데 여기 한번 잠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선교사의 직분을 주어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죠.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났던 그의 고향인 섬이죠. 실제로 보면 그 섬의 종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청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의 말씀에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9절 이하부터 보면은 사도행전에 두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제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9절 이하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만 그 이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 선교를 감당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잘 이해도 할 수 있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발음할 수 있는 이름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을 한 것이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아닌 이상은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근아 정근아 이렇게 부르시면요, 저는 이 이름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 이름은 이정근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그렇게 두 번씩이나 불러주셨다고, 다른 거는 내가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회심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고 그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이름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네가 누구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께서 인정을 내주시는 내 이름은요, 우리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이름은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이름이죠. 그 소중한 이름을요, 사울은 이제 이후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오로지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울은요, 자신의 그 이름 사울을 내려놓고 파울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사용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을 내려놓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름, 이 이름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부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50살까지는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선교하러 나갈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아마 지금 정말로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본인의 그 사업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요, 나오는 변화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나바와 사울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다가 결국 바나바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만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이제부터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 주도권을 바울이 쥐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지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요, 안전뱅이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그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면서 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들의 왕이죠, 그죠? 제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바울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선교를 하는데요, 그 속에서 그 중에서 앞장서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곁에 서서 아마 지켜보는, 위에서 기도해주는 아마 그러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죠. 근데 그동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나바가 주도권을 쥐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 있고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사역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나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울이, 이 바울이 더 탁월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때는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없고 바나바가 홀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던 그 시점이죠. 근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그랬죠. 큰 무리를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충분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사람이고 여기에도 그 일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교제하기를 꺼리고 있을 때에 바나바는 다 알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소개를 합니다.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고, 바뀌어졌더라고.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복음을 전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 자신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직접 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는 이 사울을요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재능, 은사들을 활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는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람도요, 세워두면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어들었던 적이 있었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러한 기득권, 이러한 그것을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실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장세울 수 있는 참 훌륭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이후로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서 그 역할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제일 먼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님에게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사울을 기피할 때에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주었던,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홀로 집거하고 있었던 이 사울을 직접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놔두고 후배인 바울을 쓰신다고 섭섭해하거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면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인격에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가 뒤에 있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내 이름은 역사 속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면 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 기쁨은 자신이 이득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을 못해도 내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죠.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름 없이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귀한 일꾼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울처럼 주목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잘 사라져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사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조용하게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사라지는 사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는요 더 큰 자입니다. 손해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거든,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11월 첫째 주에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선거를 하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막 이야기를 하죠. 은근히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밟아야,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도 투표를 할 때에 저 사람이 떨어져야, 그래야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발 좀 찍어주세요. 제가요, 지난번에 투표하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15명을 찍어야 되는데 2명, 3명만 찍어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왜 이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찍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천국에서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아, 이분이 하나님, 제가 볼 때 이분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안수집사님이 되셔야 되고 이분이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넉넉하니 좀 찍어주십시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더 낫다, 내가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못 찍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즉 선교사를 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역할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역할인데, 구원시키러 사람을 보내는데 누가 보내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그분이 선교사죠.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찾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요, 굉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을 지금 내가 대신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용해서 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인도에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니까요, 머리카락은 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머리카락은 다 빠졌죠. 그리고 이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빠져 있는 이도 있고 참 성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그 옷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좀 비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은 이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많이 추하죠.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러면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그 사람의 선교사님 발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발입니다.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선교사님은요 성경을 열어서 그제서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저의 이 발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왔으니까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소리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옮기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소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바로 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을 받고 선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신 이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 앞에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죠. 성령께서 보내셨는데요 그들이 구보로 섬에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선교사역은요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섬을 가로질러서 살람미의 반대편에 있는 바보야, 이름도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에서 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죠. 바 예수, 바르 예수인데요, 요수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 예수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그리고 마술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거짓된 방법과 거짓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구가 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을 드러내거나 또는 치료를 행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전해주는 거짓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기오 총독의 관저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서기오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거짓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렇다면 나도 그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맞이한 것은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보내신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중간에 누가 있냐 하면은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 바 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 바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전해주어도 대적하는 자 이 바 예수가 있는 이상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바울이 전해주고 나와도, 복음을 전해주고 나와도 이 바 예수가 곁에 서서 자꾸만 총독을 미혹하면요, 총독은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바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구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다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엘루마, 이 바 예수, 이 엘루마를요 누가 쳤습니까? 바울이 쳤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셨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랬죠.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바 예수 엘루마, 이 악한 세력은요, 이것은 우리가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께서 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사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면 안 됩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요,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반드시 마귀 하나 있습니다. 이 마귀 없다면은 사탄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건데 사탄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대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다 손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대적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악한 세력을 향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끊어주시고, 또 믿지 못하게 자꾸만 그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이 의의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순종하는 그 발, 그 발은 참으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요, 우리가 대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하셔야 돼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셔서 이 바 예수, 이 엘루마를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바 예수가 쫓겨나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발이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